EBS 라디오 고전 읽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4시 35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반을 훌쩍 넘긴 시간이에요. 저는 이맘때쯤이면요, 오늘 하루 제가 계획했던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날은 아, 저녁 되기 전에 다 해야 하는데 하면서 또 괜히 조바심을 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 하루가 8시간이나 남은 건데요. 여러분, 한 주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수요일 오후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주 계획했던 일들 잘 해내고 계신가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달리신 분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낭독을 함께해 주실 분들이 와 계십니다.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 백운철 씨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유쾌 상쾌한 남자 썬킴 씨 또 제 오른쪽 옆에 앉아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4시에 시작해서 지금부터 하루가 시작된 남자 수요일의 남자 썬킴입니다.
그럼 잠은 몇 시쯤 오세요?
12시간 후니까 새벽 4시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고전 읽기 다시 듣기.
네, 그리고 우리 예쁜 독일 소녀 안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나 씨는 네. 몇 시쯤 오세요?
저는 1시쯤?
다들 올빼미족들이구나.
그러면 서혜정 씨는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방송이 새벽 2시에 끝나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도 한 새벽 4시 돼야 자요.
어떻게
피부식을 거스르고 계세요? 보통 그 늦게 주무시면 다 피부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두 분 다 피부가 정말 백옷 같으세요.
그러세요?
커버. 한국에 PB크림 많아요.
네, 아이고, 네. 네.
커버력이 좋은. 네. 자, 안나.
네.
우리 이번 주부터 카이사르를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안나가 라틴어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네. 이 카이사르에 라틴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냥 학교 과목 그 교과목에 있어서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수업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카이사르를 라틴어 발음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볼까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Gaius Julius Caesar.
이야.
카이저?
카이저.
아, 카이사르가 아니라 카이저?
네, 카이저.
와, 역시 우리랑 발음하는 게 좀 다르네요. 썬킴 영어로 한번.
영어로요?
네.
이게 Gaius Julius Caesar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가이우스가 아니라 게이우스.
게이우스 줄리우스 시저?
네. 라스베가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 그래요?
호텔 이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자, 운철 씨는 한국어로.
네, 백운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안나,
네.
그거 부탁할 거 하나 있는데 카이사르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명언이 있어요.
맞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 라틴어로 한번 해주세요.
Veni, vidi, vici.
오, 다시 한 번만.
Veni, vidi, vici.
Veni, vidi, vici.
네.
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라틴어가 발음하기는 힘들어도 소리가 참 예쁜 언어인 듯 싶어요.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왠지 카이사르랑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Veni, vidi, vici.
저는 처음에 원고 받고 자동차 이사인 줄 알았습니다. 카이사라고 하시길래요.
네. 네, 이제 낭독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 낭독에서는 카이사르의 그 정치가적 기질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기원전 61년 39세 카이사르는 법무관의 임기를 마치자 에스파냐의 총독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그가 에스파냐로 가려하자 채권자들이 몰려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카이사르는 부자인 크라수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라소스는 정치적으로 폼페이우스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기에 다른 어떤 때보다 카이사르의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특히 심하게 독촉하는 빚쟁이들에게 830달란트나 되는 돈의 보증을 섰다. 이렇게 한 뒤에야 카이사르는 에스파냐로 떠날 수 있었다. 에스파냐로 가던 도중 알프스 부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몇몇 가난한 야만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날 때 카이사르는 부하들의 농담을 듣게 됐다.
참 이게 내가 하는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그 명예나 권력을 위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말에 카이사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로마에서 이인자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
에스파냐에 있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카이사르는 마흔이 가까운 나이에 승진도 빠르지 않고 이렇다 할 업적도 없는 것에 대해 내심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데스시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전에 들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상을 보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정말 슬픈 일이야. 알렉산드로스는 나보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말이야.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성취밖에 하지 못한 자신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카이사르는 에스파냐에 있을 때 많은 일을 했다. 총독에 부임하자마자 보병대를 새로 편성해서 에스파냐 서북쪽에 칼라이키족과 루시타니아족을 무찌르고 바다에까지 나아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또 정치도 매우 훌륭하게 이끌어서 그가 임기를 마치고 에스파냐를 떠날 때에는 임페라토르, 즉 대장군이라는 명예로운 호칭까지 얻게 됐다. 카이사르가 이처럼 에스파냐에서 대장군의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었다. 폼페이우스는 동방에서 승리한 뒤에는 군대를 해산하여 맨몸이 됐기 때문에 이에 안심한 크라수스는 공공연하게 폼페이우스에게 도전을 했다.
폼페이우스, 이제 너의 시대도 끝났다. 좋은 말로 할 때 나를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는 게 좋을 거야.
아이고 형님, 오늘도 이거 일수 나오셨습니까? 이 로마 곳곳을 누비면서 도장 찍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야? 일수? 내가 일수나 받고 다니는 몸인 줄 아느냐?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다가 아니지. 군사도 잃은 맨몸뚱이 주제에 너 여전히 입은 살아있구나, 고이한 놈. 내 도전을 받아라.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이번엔 내가 이겼지. 야.
아이고야.
크라수스는 군사적인 공에 있어서는 폼페이우스를 따라잡을 수 없었기에 그를 질투하며 늘 명예에 목말라 했다. 폼페이우스 역시 돈이나 밝히는 크라수스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항상 얕잡아 보는 태도를 보였다. 둘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상극이었다. 원로 원파는 이런 두 사람의 사이를 더욱 부채질해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아, 유치한 놈들. 둘의 고락선이를 보고 있으니 기가 막혀 말. 안 나오는구먼.
아이고, 이 노파 그 약간 독일 액센트가 있군. 냅둬, 냅둬. 이 둘이 지지고 볶다가 그 하나가 나가 떨어지면 뭐 우리야 좋지 뭐. 이런 게 뭐 그 어부지리가 아니겠나.
이왕 싸움을 벌었으니 그쯤 봤으면 좋겠구만. 이 간지를 해서라도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사이를 더 악화시켜야겠어.
그래.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원로원보다 세력이 커져서는 안 돼. 이참에 그 싹을 싹둑 잘라버리자고.
그리하여 원로원파 그룹은 두 사람을 서로 번갈아 움직이게 하여 쌍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로마 지배 꿈을 버리지 않는 원로원. 그 고집과 이기주의는 극에 달하여 어느 누구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끌어내리려고 했다. 카이사르가 원로원의 이런 의도를 놓칠 리가 없었다. 에스파냐에서 무사히 귀국한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고자 행동을 개시했다. 영예로운 개선식도 포기하고 집정관 선거에 입후보했으며 당선을 굳히기 위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에게 접촉했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양쪽에 모두 친교가 있었던 카이사르가 중재자로 나선 것은 쉬운 일이었다. 물론 그도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작전이었지만 말이다.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을 이렇게 함께 모시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카이사르 자네를 만나러 왔건만 왜 이 자리에 폼페이우스가 있는 것이오?
누가 할 소리? 나는 아무와 겸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더 불쾌한 일이 있기 전에 나는 가보겠어.
폼페이우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자 카이사르가 급히 그를 붙잡으며
형님 쪽으로 인자하신 분이 오늘따라 왜 그러십니까?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가겠다는 사람을 왜 또 붙잡는데?
거참, 크라수스 형님도 마음에 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인상도 좀 펴시고요. 네?
알겠어. 말이나 해보게. 그래, 해봐.
로마는 오랜 세월 동안 원로원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원이 진정 로마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자신들이 로마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오래오래 벽에 걸음칠할 때까지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큰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나타났죠.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시는 두 형님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형님들입니다. 두 분의 뛰어나신 능력은 로마의 민중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까 벌벌 떨고 있던 원로원이 두 분 형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로원 그 작자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은 그게 감히 누가 되더라도 그 싹을 잘라놓고야 마는 종족들이니까요. 두 분 형님은 그런 시궁창 같은 놈들에게 놀아나고 계시는 겁니다.
놀아나?
내가 속았다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그제야 원로원의 검은 속내를 알아채고 몹시 분노했다.
내가 그놈들에게 바친 돈이 얼만데? 오호, 분하다, 분해!
이런 박쥐 같은 놈들! 당장 이것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형님들. 자, 흥분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도발이 원로원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끼리? 카이사르 자네와 나? 이렇게 둘이?
폼페이우스, 자네가 왜 끼어드나? 당연히 나와 카이사르지.
자, 형님들.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리고 저 카이사르.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오늘부터 한 배를 타는 겁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은 흥분한 지금과 더불어 충분한 자금과 더불어 공공사업을 장악할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협동하면 정부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기에 세 사람은 협력하는 것에 쉽게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일시 동맹이 시작된 것인데 로마사에서 말하는 제1차 3두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는 3자 협정을 맺고 셋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법률에는 함께 반대하기로 맹세했으며 카이사르는 자신의 집정관 선거에 지지를 요구했다. 이리하여 그해 카이사르는 압도적 다수로 집정관에 당선될 수 있었다. 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3두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세 사람이 모이니까 카이사르가 쉽게 최고의 관직인 집정관에 오르게 되네요. 이제 뭐 원로원파도 꼼짝 못할 듯 싶은데요.
네, 원로원 얘기 나오신 김에 지금 반디기스판에서 배미용님께서 네. 원로원 노인들은 오늘 다 해소천식이 있었어요. 도라지를 삶아드릴까요? 라고 하셨는데 원로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문원일 네. 경우는 같이 가죠.
아, 네. 카이사르가 3두 정치를 맺었던 이때가 40살로 가장 어렸대요. 셋 중에서. 그 위가 6살 연상 폼페이우스고요. 46살. 그리고 크라수스가 그 그보다 4살 위. 그러니까 카이사르보다는 10살 연상인 50살이고요.
그럼 나이 순대로 보면은 카이사르 막내. 그다음에 폼페이우스 중간. 네. 그 카이사르보다 높은 크라수스가
가장 형.
가장 큰형. 거죠. 네. 근데 큰형이 제일 죄송한 말이지만 그 나이에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말 방송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 값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뭐, 마음속에 컴플렉스도 많으시고.
사회생활에서 10살은 다 친구죠.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노래 듣겠습니다. 지아, 꿈에서라도. 안나, 지금 들은 노래 제목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 꿈에서라도 지아 노래.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란 말인데 지금 너 아니면 죽겠다 살겠다 하는 사람도 2, 3년 후면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현실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니까 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집착할 필요가 없죠.
네, 가슴 아파하지 말고. 네, 지금까지 정치가 카이사르를 만나보셨고요. 이제부터는 또 다른 카이사르를 만나게 되거든요. 카이사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리아 정복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과연 군대를 지휘하는 카이사르는 어떤 모습일까?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58년, 카이사르는 41세의 나이에 세계 군단을 이끌고 식민지 권한까지 부여된 갈리아 피살피나의 장관에 임명됐다. 삼두 정치로 지지 세력을 확보한 카이사르가 이번엔 자신에게 부와 승리를 가져다 줄 가장 적당한 속주로 갈리아를 선택한 것이다. 카이사르에게 있어 최대 모험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자, 집정관의 임기도 마쳤으니까 슬슬 새로운 역사를 써보도록 할까? 그 옛날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했듯 나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봐야겠어. 그 시작은 바로 갈리아가 될 것이다.
갈리아는 로마에게 병사, 노예, 금은보화가 가득한 저장고와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기원전 4세기 말부터 로마인들은 갈리아인들과 수없이 많은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속주로 갈리아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카이사르는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갈리아에서 군사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부채를 다 갚고도 로마에서의 정치적 매수를 위한 끊임없는 공급원으로 부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기원전 58년부터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장관으로서 전쟁터를 전전하게 됐다. 카이사르가 지휘하는 군대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으로 강력한 군율에 익숙하고 완전하게 훈련된 병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았어. 이 정도의 군사면은 아주 완벽해. 이제 이들을 갈리아로 데리고 가 야만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만 남았군. 나 카이사르에게는 패배란 없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야.
갈리아에서의 카이사르의 첫 번째 전쟁 상대는 헬베티족이었다. 헬베티인들은 부족원 전체가 로마의 국경선인 론강에 집결해 있었는데 이들은 남서 갈리아의 비옥한 토지로 이주할 생각이었다. 로마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었던 이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카이사르도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대군은 아직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고 10만의 적국을 대적할 수중의 군사는 한 개의 군단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이사르는 부사령관인 라비에누스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기 시작하는데.
저긴 말이야. 이탈리아에 있는 군사를 데려오려면 실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그 사이 헬베티족이 론강을 건너기라도 하면은 우린 놈들을 무찌를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몰라.
맞습니다요. 이번 기회 반드시 헬베티족을 장악해야 합니다.
아이고 참 이거 시간을 벌 수 있는 무슨 방도가 없을까. 잠깐만. 제네바 근교에 론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몇 개나 되지?
거기 다리가 하나 둘. 아이고 다리가 한 개뿐인데.
한 개? 좋아. 우리 그 다리를 파괴시켜서 시간을 벌어보는 거야.
에? 다리를요?
그래, 다리를. 놈들이 론강을 건너려면은 그 다리를 이용해야 건널 거 아니야. 그러니 놈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애초에 다리를 없애자는 거지.
이야, 야, 만약 다리가 없다면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밖에 없을 테니, 아휴, 그만큼 시간을 더 우리가 걸리겠군요.
그렇지. 다리가 무너지면 라비에누스 자네가 론강의 수비를 맡아주게. 나는 그 사이 이탈리아에 있는 군사를 데려오도록 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의 명을 따라 제네바 근교의 론강을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다리를 파괴하고 약 30km의 전선에 군대를 배치했다. 그런 다음 전속력으로 강력한 보루선을 구축하여 헬베티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카이사르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아퀼레이아의 주둔해 있던 3개 군단과 각지에서 소집한 2개 군단을 집결시켰다. 한편 론강을 건너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헬베티족들은 갑작스런 로마군의 공격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너는 헬베티족의 왕이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무식할 줄이야? 다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다니 뻥 이렇게. 이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다. 교만한 로마인들 가만 두지 않겠다.
론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헬베티족은 다른 부족의 영역을 돌파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하이두이족의 영토로 그들은 헬베티족이 침입하자마자 로마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때 강행군으로 알프스를 넘어 돌아온 카이사르는 헬베티족의 배후에 나타났으나 병력의 차가 현저했기 때문에 육박전은 피하는 작전을 내세웠다.
자, 지금 당장 군을 오퇭으로 돌려라. 그곳에서 놈들을 전멸시켜버릴 것이야.
카이사르는 전군을 하이두이족의 요새 오퇭을 향해 진격할 것을 명했다. 오퇭의 험준한 산길을 이용해 헬베티족을 기습할 작전이었던 것이다. 카이사르의 작전은 적중하여 헬베티족은 로마군이 이동 방향을 바꾸자 이 움직임 속에서 카이사르가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겁쟁이 로마군! 나의 뜨거운 맛이 어떠냐? 도망가는 꼬라지가 아주 볼만하다. 나를 모독했으니 살려둘 수는 없지. 지금부터는 헬베티족의 쓴맛을 보게 될 거야. 자, 공격 개시!
헬베티족은 카이사르군을 역추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카이사르가 바라던 바였다. 카이사르는 오퇭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험준한 언덕 비탈에서 3열로 포진해 있다가 헬베티족이 나타나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헬베티족은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고 이 전쟁은 카이사르에게 최초의 대승리를 안겨주었다. 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상대는 헬베티족이었는데요. 아주 보기 좋게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계속 전쟁이겠네요.
네, 계속 전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귀 기울여주세요. 저희가 퀴즈 드립니다. 이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이사르가 기원전 58년부터 약 8년간 정복한 지역으로 현재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간 서쪽의 독일을 포함하는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낭독
제일 앞에서도 카이사르가 꼭 갖고 싶었고 방금 전에 서인영 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이사르가 갖고 싶어하는 이 지역, 이 전역을 평정해서 로마 영토로 만들었죠. 방금. 이곳 어디일까요? 자, 이게 주관식이에요. 자, 주관식 방금 들으셨고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잘 네. 들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를 통해서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맞히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썬킴 씨 힌트 조금만 주시겠어요?
조금만.
네, 원래 지금 이 지역이 예전에 그 백제와 교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죠. 네. 헬베트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투에 짐은 이가 막 갈리아겠지요.
아하, 이가.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
저는 그냥 사투리, 지역 사투리를 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 소개나 좀 해주세요.
네. 글로리아 가요가 부릅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I will survive.
안나, 지금 들은 노래 제목 한 번 더 안내해 주실래요?
네. I will survive.
누구죠?
그 글로리아 게이너의 네, 노래예요.
잘 들었습니다. 자, 생방송 EBS 고전읽기 플루타르크 영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벌인 두 번째 전쟁은 게르만족과의 전쟁이었다. 카이사르는 이 전쟁에 앞서 게르만족의 왕 아리오비스투스와 로마에서 평화조약을 맺은 일이 있었다. 게르만족은 갈리아 지방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였다. 게르만족은 항상 갈리아 지방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의 부하장군들 역시 게르만족과 싸우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귀족 출신인 젊은 장교들은 이번 전쟁을 그저 재미나 돈벌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게르만족과의 전쟁은 피해보려 꼼수를 부려보는데.
카이사르님, 갈리아에는 까다로운 게르만족 말고도 쉽게 주워먹을 수 있는 먹잇감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굳이 어려운 전쟁을 택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 게르만족을 공격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이거 먼저 이 다른 부족들을 이렇게 싹쓸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카이사르가 크게 호통쳤다.
게르만족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킴브리인들보다는 못한 것은 안다. 나는 그대들과 같은 겁쟁이들과는 출정할 수 없으니 10군단만 인솔하고 나가서 싸우도록 할 것이야. 나 카이사르가 옛날에 마리우스보다 못한 장군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카이사르의 이 같은 말에 제10군단은 카이사르가 자신들을 높이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나머지 군단들은 그들을 몹시 무모하다고 비난했다.
이것 보라고. 이 카이사르가 오만에 빠져가지고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했구만. 역시 로마의 1인자는 폼페이우스야.
카이사르는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10군단을 이끌고 여러 날 동안 행군한 끝에 게르만군과의 거리가 20km쯤 되는 곳에 이르렀다. 게르만족의 왕 아리오비스투스는 급히 대책을 세워보는데.
거시기 참말로 이거. 카이사르가 지금 거시기 협정을 깨고 말이야. 나를 지금 시밤 공격해버렸냐 이거야 지금.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아따다. 지금 당장 그 점쟁이 좀 불러와라 야야. 거시기 점이나 좀 볼란께.
게르만족은 점술가의 예언을 중히 여기는 종족이었다. 하여 이번에도 게르만인의 앞날을 점술가에게 물어보기로 한 것이다.
왔냐? 거시기 좀 잘 좀 봐줘잉.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이거 저 아니면 이겨?
그것이...
거시기 그것이 뭐여?
그것이 참말로...
말 좀 퍼뜩 좀 해봐요잉.
지가 점을 쳐본 결과... 조승딸이 거시기 할 때까지 허벌나게 거시기 해버리면 안 된단께.
거시기, 그것이 참말이요?
아지는 허튼 말 안 한단께.
이를 어쩌면 좋았을까이. 당장에 공격을 해야 쓰겠는데, 골때려.
그동안 아리오비스토스는 게르만군이 먼저 공격을 하면 로마군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군이 먼저 공격해오자 몹시 놀랐던 것이다. 게르만군은 이 일로 사기가 꺾인 데다가 점술가마저 초승달이 나타날 때까지 절대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예언하자 더욱 풀이 죽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이사르는 적군이 불안에 떨고 있는 바로 지금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It's time for the big show! 바로 지금이야. 나 카이사르가 게르만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그리하여 카이사르는 산에 주둔하고 있던 게르만군의 요새를 끈질기게 공격하여 마침내 게르만족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로마 군단은 조직화되지 않은 게르만 병사들을 압도했다. 결국 카이사르는 게르만족을 완전히 물리치고 40km나 되는 라인강까지 달아나는 적들을 뒤쫓았다. 넓은 평원은 금세 8만 구에 이르는 게르만 병사들의 시체들로 뒤덮었고 아리오비스투스는 몇 명의 부하들과 간신히 라인강을 건너 달아났다.
나를 무모하다 비웃었던 자들아. 자, 보았는가? 그대들이 그토록 겁내하던 게르만족들이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전멸했다. 이제 누가 나를 폼페이우스보다 못하다고 비웃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나의 앞날에는 이보다 더 큰 영광만이 있을 것이야. 로마는 진정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야.
전투를 승리로 끝낸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세라나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이끌고 가서 겨울을 지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로마의 정치를 살피기 위해 포강 근처의 갈리아 지방으로 가서 머물렀다. 카이사르는 이곳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지지 기반을 충실히 굳혀나갔다. 또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샀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이런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네, 갈리아에서의 두 번째 전쟁, 게르만족과의 싸움도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에 폼페이우스는 이런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고 끝나는 게 뭔가 폼페이우스와의 불길한 앞날을 예견해 주기도 하는 듯 싶어요.
뭔가 그 지금 카이사르 안에서 꿈틀대고 네. 있는 그 욕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려는 그런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지금 이 낭독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나의 얼굴을 보니까 네.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심각해졌어요.
게르만족은 독일이죠.
네.
독일이 진 거잖아요, 지금.
네.
고향이 졌어요.
네. 막 미간이 찌푸려지던데.
웃어봐요, 웃어. 하하.
네. 옛날 얘기니까.
그래요. 화이팅!
안나 화이팅! 네. 이, 지금 반디 게시판, 아니, 썬킴 선생님 나오시면 이 게시판이 글 올라오는 게 뭐 평소보다 몇 배씩 올라오거든요.
네, 뭐 다 같이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죠, 저와 함께.
전종범님께서 썬킴 못하는 게 뭐예요?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유머도 잘하고 너무 좋아하셨어. 아, 노래도 오. 잘하세요?
저는 그거보다도
네.
나름대로 장군과 군인의 역할을 하면서 성대모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서지영님께서 마당쇠라고 하셨어요. 뭐님? 비슷하네요, 네.
현애자님이시구나. 현애자님은 갈리아 지방 그 힌트가 짱이에요 하고.
아유.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보물이 지나갔습니다.
어머, 나 실수했어 지금. 어떡하면 좋아.
그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힌트에서 나 한참 생각했네. 정답 이탈리아.
그리고 아까 성킴 씨가
제가 백제라고 백제 했다고
얘기하셨더니 네. 고구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아, 재밌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저희가 내드렸던 문제는 바로 이거였죠. 카이사르가 이 지역 전역을 평정해서 로마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했었는데
네.
정답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정답을 맞히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엔 운철 씨가 노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 이거 또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어, 그래요?
네.
오.
아, 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나? 아, 너무 노래는 좋을 것 같아요. 티어라이너가 부릅니다. 바다 여행. 네, 티어라이너가 불렀죠. 바다 여행. 아, 제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청가영님께서 운철 씨 지금 나오는 곡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이선균 씨가 드라마 속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해주셨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정원경 씨도 네. 예, 이 노래 이선균 씨가 불렀었던 노래잖아요. 원곡은 이거였네요. 이선균 씨 목소리가 더 완전 녹아내렸는데 하셨어요. 아,
이선균 씨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예,
대본 전시는 근데... 유산균 씨 같으세요.
저는 썬킴 씨가 노래하시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 아... 기타도 있는데
네, 1987년도 전국노래자랑 부산 수영구편에 예선 통과를 했던.
오.
정말요?
아, 그럼요. 네.
오, 예선만 통과하셨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네.
어린 친구가 그 나훈아 씨의 물레방아 도는 애를 부르는데 너무 어린 친구가 지금 뽕짝을 부른다고 네. 전 탈락을 했습니다.
아, 그 노래 하셨는데.
네. 돌담길 돌아서다.
어머, 어머, 어머.
한 번 보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 그거요?
네.
예, 요즘, 요즘.
요즘 거 하나만 네. 해주세요.
요즘 벚꽃랜딩 한번 불러볼까요?
어, 좋아요. 네.
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썬킴 씨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버스커 버스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택시커 택시커죠.
네,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군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정치가와 군인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나 봐요. 아주 능력자죠. 카이사르는 군 통솔 능력도 뛰어났지만 인간적인 면모도 많은 리더였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카이사르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었는지는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싸운 곳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곳이었고 정복한 지역도 매우 광대했다. 또한 잔인하고 야만스런 민족들을 너그럽게 다스렸고 포로들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부하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장군이었다. 언젠가 카이사르가 길을 가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 가난한 시골집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게 됐다. 그곳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이 겨우 누워 잘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다.
이 누추한 곳에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어서 방으로 들어가 쉬시지요.
부하 한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방에게 들어가길 권하자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명예로운 자리는 위대한 인물에게 주고 편안한 자리는 약한 자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부상당한 부하를 데려다 방에다 자게 하고 자신은 다른 부하들과 함께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다. 또한 그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 일을 피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맞서 싸웠다. 병사들은 그가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행동에 새삼 놀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체격이 몹시 약한데도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에는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이구, 그 카이사르 말이야. 난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여간 실망을 했던 게 아니라네. 이 겉모습은 비리비리한 게 어디 뭐 그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지 않았는가?
야,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우락부락하게 생긴 폼페이우스와 비교하면은 그 기생오라비가 따로 없지 않은가? 아, 예전에 비티니아 왕을 꼬셨다는 소문도 많아 했었지.
그런데도 저렇게 지치지 않고 밤낮으로 행군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역시 유천차가 남다라. 캬, 부럽구만.
어이, 이 사람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게. 이 건강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데 이 배고픈 전쟁터에서도 밥은 꼬이 주먹만큼만 먹는다나 뭐나.
아니, 가이사를 주먹이 그렇게 크나?
카이사르님 주먹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쥐꼬리만큼만 먹는다는 말이야. 소식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하지 않나?
야, 참 그 난 말이야 하루에 다섯 끼를 먹고도 이게 배가 고픈데 독한 사람이야 정말 독해. 참.
가이사르는 체격이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하얀 피부에 게다가 심한 두통과 간질병까지 앓고 있었다. 그러나 결코 허약한 체력을 핑계로 힘든 일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든 일이 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든 행군이나 초라한 식사도 마다하지 않았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일도 기꺼이 해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병마를 이겨내려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부하들은 열렬한 지지와 충성을 보였다. 다른 장군의 부하로 있을 때에는 평범한 병사였지만 카이사르의 부하가 되면 그의 명령에 목숨 바쳐 싸우는 용사가 되었다. 브르타니아에서 싸웠을 때 늪에 빠진 백인 대장들을 구하고 자신도 늪에 빠져 방패를 잃어버린 병사가 있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그의 활약에 환호를 보냈지만 그는 카이사르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로 애원했다.
장수에게 목숨 과도 같은 방패를 잃어버렸다니. 저는 이미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르는 병사의 충정에 감탄하여 그를 눈물로 위로했다.
눈물을 거두게. 그대야말로 장수 중에 장수일세. 로마와 나는 그대에게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진 것이야. 기꺼이 용맹스러운 나의 병사가 되어주오. 참으로 고맙구려.
또한 가이사르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타서 뒷짐을 지고서도 아주 빨리 달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말을 탄 채 편지에 쓸 내용을 얘기하여 두 명의 속기사에게 받아쓰게 했다. 또 할 일이 많거나 지역이 넓어 급히 통신을 보내야 할 때 어려움을 겪자 암호 편지로 연락하는 방법을 처음 고안해낸 것도 가이사르였다. 네, 카이사르에게 이런 면들이 다 있었네요. 플루타르크 영전에서 전하는 카이사르의 일화들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답과 정답자를 발표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정답은 바로 안 나가 주실래요?
네, 정답은 갈리라. 갈리아.
예, 갈리아. 갈리아입니다.
토글말로 갈리엔.
갈리엔.
잠깐.
네.
갈리엔. 갈리엔.
그렇군요.
네, 갈리네요, 정말.
갈리아.
네, 갈리아였습니다. 자, 정답자. 저희 오늘은 문자 보내주신 분이네요.
네.
0338님. 정답은 갈리아 지방. 아우, 카이사르 같은 남자 어디 없을까요? 하고 웃음을 딱 해주셨고요. 자, 또 한 분. 8394님. 갈리아 지방 해주셨어요. 진행자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용 기분 좋은 오후 되세요.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고전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 게시판에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 읽기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운철 씨, 네. 상김 씨, 네. 안나 씨 수고 네.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성김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영어가 아니라 불어군요. 마리 라포테가 부르는 라포레가 부르는 모나무어 모나미.
네, 올펜이 생각나네요. 네. 아, 울산 날씨 좋아요 하고 반대로 엄상원님이 글 남겨주셨는데 서울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아주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 저녁은 식사하고 산책 나가도 좋을 듯 싶어요.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봄날은 변덕이 아주 심하거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맞으시고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진행의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